며칠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에 3시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머리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해 주시는 이발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이발사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들의 머리를 만져왔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최근에 정치 이야기를 화제를 바꾸어서 격렬한 의자로 성토도 하시고 옹호도 하시면서 정치 특강을 이어갔습니다. 지루하고 짜증이 났던 저는 눈을 감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멈추시더니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사람이 정성스럽게 말을 하는데 매너가 그게 뭡니까?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졸지에 저는 매너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발소에 오는 사람이 머리를 가다듬기 위해 오는 것이지 정치 이야기나 개인 늑두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지 우리 개인사나 개인 늑두리를 듣기 위해 세상사 잡다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교회 안팎에 해야 될 말이 무엇이며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강의를 대신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정치적인 사건이고 세상사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는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관심과 책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교회 역사를 보시면 출발부터 다른 이야기는 그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힘주어 듣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제하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선한 사역을 통해서 환난당한 사람들의 아픔에 교회 공동체가 동참하고 그 일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방법이었지 구제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풍속과 경치들을 보면서 놀랐겠습니까? 신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전도했고 무슨 말을 했고 반응이 어땠더라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관심이 오직 한 가지에 있었고 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세월을 보내면서 다른 일로 교회 에너지를 소진하고 관심사의 다른 곳에 기울어져 있는 탓에 복음 전해야 되는 근본적인 사명을 다소 소홀히 여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에 서야 할 터인데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내용을 보면서 먼저 느끼는 것은 복음 전도에 대해 상당한 시련과 도전이 많았지만 그 일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루스드라에 전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 전도팀의 한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내부적인 무슨 사정이 있었을 터인데 그 갈등 끝에 그가 이탈을 했습니다. 전도팀 내부의 갈등과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반발과 적대감이 심각하게 노출되었습니다. 13장 52절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시디아 전도의 마지막 모습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미라고 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범법자 취급을 내서 국에 추방된 것입니다. 이어진 이고니온 전도에서도 14장 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례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내부의 균열과 갈등 그리고 박해자들의 저항과 핍박의 강도가 점점 거칠어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도 보시면 말함이라고 했고 3절에도 9절에도 말했다 말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15절에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사도들의 자세가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추방당하고 쫓겨다니고 도망해야 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지만 그 근방의 다른 도시로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하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성공과 환영이 있으면 거기에 안주할 생각을 많이 하고 반대와 핍박이 거칠어지게 되면 일을 중단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사역은 칭찬이 있다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반대와 저항이 극심하다 하여 포기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도전했던 것이 본문 8절 말씀 이하의 루스드라 전도입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나면서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다가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을 깊이 경청했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에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치자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믿고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걷게 되는 한 인생의 전인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루스드라까지 오는 동안에 외우 내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도팀이라 하여 천사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도 다툼도 이탈도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분위기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반대자들의 집요한 공격이 끝없는 시련으로 이어졌고 가는 곳마다 저항과 추방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다음 마을로 옮겨가면서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고 외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무지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 말씀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종교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진행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는 사람이 없는 무반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현상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현상으로 수용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믿음 없는 자세입니다. 윌리엄 윌리몬 교수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선포에 충분히 담대한 교회, 세속적 문화 현상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교회, 정치적 논리를 수용 거부하는 교회, 복음 진리에 확신을 가지는 교회, 진리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가 가진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복음전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마약과 관련된 중요한 소문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 인근의 학원 학생들을 상대한 마약 사건이 생겨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방도시에서는 남성 60여 명이 마약을 먹고 대표적인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이다 적발되었는데 전원이 동성애하는 에이즈 환자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가족 간의 살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7-8배나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점점 더 급증해져 갑니다. 무섭고 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이나 학자들은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련과 역경, 환난 중에도 이어져야 하고 과거의 고난을 극복해내는 마지막 역사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규결되어야 과거 힘든 세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적잖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과 환난의 마지막은 복음 전하는 열정으로 불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요 교회를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잡다한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자제하고 오직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이 일에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을 경악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두 사도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 판단하여 이 두 사람에게 제사 드리겠다는 난동이 생긴 것입니다. 이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능통했던 노비드 교수는 이 지역의 오래된 신화를 이 소동의 배경으로 보았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자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흐름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민간에 나타나는데 이들을 잘 접대하면 두 신이 크게 보상해 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사는 누가 그 신을 잘 대접했다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일어서 본 적 없는 이 사람을 일으키고 걷게 한 두 사도를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 드리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14절과 15절에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극구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은 그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 하시던 일과 매우 닮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이하에서도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걷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보이는 사건이었지 결코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이 생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이방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경험에 따라 두 사도를 신으로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정말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자기에 대한 과대 칭찬과 또는 과대 포장과 과잉 평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을 잘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이하에서 하와를 무너지게 만든 것도 이 신격화의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이 한마디에 하와는 무너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절제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절대자 된 꿈을 꾸고 환상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신격화의 논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며 필요치도 않고 가능치도 않고 복음도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부할 줄 아는 담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마 두 사도가 잠시 신으로 대접을 받았다면 잠시 며칠 동안은 환난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재미있는 경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하는 것에 대해서 두 사도는 주저없이 거부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와를 찾아온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옳고 그런 것의 모든 판단을 자신이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유혹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고 그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수용하고 인정할 것을 강권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절대시 되는 일은 공동체에도 시험이 되고 개인에게도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기 인식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자기 신분에 만족하고 거짓과 위선에 대하여 철저히 배격하는 청결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교회가 복음의 원형과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는 네 가지 속성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도성,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 모든 민족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통일성 등입니다. 특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주일 아침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순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자세입니다. 이 순수 신앙, 복음의 원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이 원형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일에 대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랬던 것을 그러다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말하고 복음만 전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두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모든 전도 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1차 전도여행의 결과로 선교보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10장과 11장 말씀에서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에서 전도 역사를 소개할 때에도 베드로의 그 가정에서의 전도 결과를 보고 들었던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에 이르렀던 피난 갔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 말씀 이하에서는 두 사도를 파송해서 이방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전합니다. 이런 여러 기록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확실히 여셨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의 특징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전도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네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습니다. 죽었다고 단정하고 성밖에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고 판단돼서 갖다 버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여행을 이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사건의 기록은 온갖 장벽들을 부수고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복음 전도를 이어간 역사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싸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장 3절 말씀에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했습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점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직접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사도들이 매를 맞고 추방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성실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그 상황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들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세상 누구도 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와 신앙에 따라서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서울 만큼의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닫힌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천국 문도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선교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있습니다. Our mission, God's mission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션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션을 친히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일을 감당하십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것들은 너희 알 바 아니니 오직 말씀만 전가라고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 사명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우리 온 신의 노래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문을 여십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가 천국 문도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